요즘에 그 슈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한1000% 정도 더 되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 짐바브웨 나라에 제가 갔을 때 아프리카에 그 짐바브웨와 그또 잠비아 그 밑에 있는 잠비아 또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남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프리카와 잠비아 국경에 가까이에 있는 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이름을 우리가 빅토리아 폭포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여왕의 이름을 본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폭포 앞에 가면 이 리빙스톤 씨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톤은 영국에서 181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 앞에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제 자신을 나를 이 헌금 바구니 속에 넣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가 헌신을 12살 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시험을 쳤지만은 그 시험에 8번 낙방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낙방을 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시키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놓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이제 공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 그런데 이제 중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 전쟁이 터졌어요. 사수없이 중국을 가지 못하고 뜻을 접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부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추장한테 갔는데 그 추장이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내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요. 고쳐만 준다면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겠소.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텐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정말 거의 눈이 돌아가고 거의 이제 가망이 없는 입장에서 추장이 리빙스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당신 하나님도 희망이 없소 이 아이가 절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깨를 두드릴 때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아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복음 사업을 한 그런 유명한 선교사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는 처음에 가서 아프리카 살면서 도무지 그 까만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사는 그 집이나 동네나 비위생적인 것이나 먹는 음식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었지만 그가 거기서 살면서 느낀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그 귀함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서 거기에 평생 동안 있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1873년도에 죽고 그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져갈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하기를 그의 몸은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의 심장만큼은 도려내서 아프리카 땅에 묻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몸은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갔을 때 제가 리빙스톤의 그저 무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만큼은 떼어내어서 특별히 아프리카인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심장만큼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장사 지내서 거기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에서 히브리인들의 종은 말이죠, 반드시 6년 동안만 이제 사용하다가 7년째는 해방시켜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안식년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안식년에는 6년 동안 이제 갈던 그 밭도 제7년 때 1년 동안 휴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느니와, 다시 말해서 결혼한 채로 왔으면 결혼한 부인과 함께 나갈 것이요 혼자 왔으면 혼자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이제 팔려와서 사는 동안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6년을 섬기고 나서 7년째 될 때 그는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 것이기 때문에 놓아두고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말씀했습니다.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상전에,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종이 진정으로 말할 때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고 내가 혼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자유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친절하고 자비하신 주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종이 진정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종을 데리고 이제 문에 데리고 가서 그 문에 귀를 대고 거기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종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아내와 자식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영원히 산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불,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입니까? 목적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종이 됩니까? 죽는데.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런 뜻이 되겠죠. 죽을 때까지 그 상전을 섬길 것이나 그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얘기의 표상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만 이해하지만 거기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히 주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영원히 우리 인간의 한 가족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실 때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해요?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말했을 때 예수께서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행복하다. 더 믿음이 있는 것이야. 자, 보아라.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해요?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몸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이 아니라 인간의 가족으로 일원이 되신 그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께서 낳으신 예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고 생명을 바쳐주신 우리 가족들, 예? 그 가족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인간 되심을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여전히,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한 가족이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참 그 정말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그 상징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셔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죠. 그렇죠? 사랑에 빠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종으로.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기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다 끝내신 다음에 그렇죠? 사실은 이 6천년의 지구의 타락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다 끝내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자기 혼자 그저 우리 지구 인류와 상관없이 하늘에 계실 수 있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그저 우리 인간들을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들 소용이 없구나. 그냥 남겨두시고 예수께서 단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신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우리 인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한 일원이 되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 종의 이 귀뿌리에 구멍을 뚫은 이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원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가족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장을 좀 펴서 보시겠어요? 시편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시편 40장입니다.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희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가 시편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장 가운데 하나예요. 예언한 장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장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돌아가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장이죠. 시편 22장도 이 시편 40장도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종이 출애굽기 21장에 그 말씀된 것은 종이 상전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온 마음속에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고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간절한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계신 것을 여기에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 뒤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실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태산처럼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예수님의 영혼을 덮어씌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 상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 이것은 My heart failed me.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너무너무 힘드셔서 예수님의 심장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파열돼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실제적으로 파열돼 돌아가신 바로 그 사실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6절을 보세요. 다시 보십시다. 6절을 말씀했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기를, 영어로 번역하기를 Thou has deeped mine ears. 당신께서 내 귀에 구멍을 뚫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 귀를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자, 거듭난 자, 성령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자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많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 다음에 굴복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돼요. 시험 가운데 풀물 속에 강물 속에 어려움 가운데 암이 걸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가 뚫렸어요. 예? 나는 상전이 너무 좋고 내 가족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안 나갑니다. 난 여기 영원히 같이 있을랍니다. 시편 23장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시편 23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적으로 목자를 아는 사람들,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가 뚫린 사람들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귀가 뚫렸어요. 자기가 헌신했어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무엇이 생겨요? 귀에 구멍이 나. 귀가 뚫려요.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계명이 들어오고 주의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요한에서 5장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혼자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혼자 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이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를 송곳으로 뚫는 종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렇죠? 99마리 양은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신 목자. 하늘에 그 많은 창조 피조물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우리에 다 남겨두고 잃어버린 바 된 지구 하나를 찾아서 멀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기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를 송곳으로 뚫는 종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참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고 한 백성을 이 세상에서 모으시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곡의 성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쌀의 알곡은 똑같아요. 보리의 알곡은 똑같고 밀의 알곡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밀의 말이죠. 종류가 100가지, 200가지가 아니에요. 밀은 한 가지예요. 쌀도 한 가지고 보리도 한 가지고 좁쌀도 한 가지예요. 알곡은 한 가지 종류예요. 쭉정이는 쭉정이고 알곡은 알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오해가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LA를 다녀오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좀 아는 표정을 좀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저에게서 이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을 주니까 강병국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 목사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월간지를 보고 또 우리 여러 설교들을 이제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내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딱 마치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옆에 딱 앉게 하셔서 개인적인 세미나를 하게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미나 많이 하시죠? 오늘은 저를 위해서 개인적인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4시간 내내 우리가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예요.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지난번 얼마 안 됐죠. 한국에 가서 안경 알이 좀 오래돼서 그걸 알을 바꾸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을 가죠.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면 그 한 곳에 이 안경점이 150개 내지 200개가 모여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거기가 제일 싸다 그러죠. 거기 좀 제가 얼마나 싼가 보려고 좀 거기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한테 남대문 시장에는 안경점들은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서 안경점들이 한 곳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남대문이래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운데 한 곳에 가서 제가 안경을 좀 이렇게 안경 알을 좀 맞추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강 목사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저 어떻게 아십니까? 전 TV에서 자주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얘기입니다. TV에서 나오시는 강 목사님 맞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말을 해도 뚫린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귀가 뚫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송구서 뚫려서 상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 사랑해요. 그 계명지키는 거 아닙니까? 계명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귀가 뚫린 자들,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께서 당시 양을 알아보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대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내 주에는 우리 안에만 있어야지 주의 양인 줄 알지만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이외에 다른 우리에 있는 내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양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양 같은 자들이 많을지라도 이 목자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양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어요.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자들, 귀가 뚫린 자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자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결국은 이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 아니십니까?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귀가 뚫렸으니까 그 음성을 알아듣고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잘못된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오류에 빠져있지 말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서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누가? 마지막에 성도가. 여러분, 오늘날 로마 교회에서는 말이죠. 뭘 많이 만들었어요? 성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성자, 무슨 성자, 무슨 성자. 성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자, 교회가 만든 그 성자가 성자가 아니라 성경은 성도, saints, 성자, 성도라고 번역했지만 그들이 성자예요. 어떤 자들? 거듭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자들을 성도, 성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 목자만 따라하는 양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답답해서 우리가 찾기 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고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기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들이 난무하고 인간의 예배 형식이 난무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성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양들을 성도라고, 성자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즘에 이 시점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미국에서 화폐 개혁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화폐 개혁이 곧 오고 달러가 그만 그 가치를 갖다가 그냥 곤두박질해서 떨어질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언제 올 것인지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경제적인 몰락이 1년 갈지 2년 갈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달러가 폭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흥미있는 것은 화폐 개혁이 되면은 아메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돈을 이제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덴버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 아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에 흥미있는 게 기사가 났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또 얘기가 어떻게 또 흘러나온지 모르겠어요. 덴버에서 주조 회사에서 한 열흘 동안 우리가 아내 수리를 위해서 문 닫습니다 하고 문 닫고서 찍어냈는데 그게 아멜의 동전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막았습니다. 이중가 그래요. 나중에 그게 안에 수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니까. 또 돈을 50불, 20불, 100불의 아메로를 찍어냈는데 그 아메로는 미국이 지금 이 빚이요 엄청나잖아요. 빚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 미국의 경기가 또 회복된다. 요즘에 여러분 이 저 three big company 그렇죠? Ford, GM, Chrysler 이 세 개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 지금 정가에서 워싱턴에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화당이 말이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이번에 그 거기서 베일 아웃 프로그램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7천억 달러를 갖다가 은행에 도와주려는 것을 좀 띄워가지고 도와주자 할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새 자동차 공장이 쓰러져 버리면 뱅크럽 해버리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실직자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부품 회사, 자동차 파는 딜러들 이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파산시킬 수가 없어요. 파산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퍼붓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차들이 우리 한국 차나 일본 차하고 경쟁이 됩니까? 안 돼요. 일꾼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봉급과 혜택은 훨씬 더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기는 미국 회사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살아요. 그러나 이걸 죽으면 당장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돈을 찍어내서라도 자꾸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죠. 이것이 앞으로 미국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니까 당장 눈앞에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우리한테 또 산더미처럼 넘어오죠. 조금 있으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뭐 경기가 회복된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폭삭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그 뭐 혜택이 많고 봉급 많고 말이 연금 많고 이런 제도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살지. 또 지금은 어떻게 싼 것을 들여다가 미국에서 실컷 쓰고 이거 말고 미국에서 싼 물건을 생산해낸 그런 것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미국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포니 이카르웨 잘못된 엉터리 이 경제 제도 위에서 살아왔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폭삭할 때가 됐어요. 전부 다 거품이니까. 여러분 집이 100만 불짜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불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땅이 지금 50만 불이다. 여러분들이 50만 불 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기대 가치예요. 아, 이거 팔면 50만 불 나온다. 팔면 100만 불 나온다. 그러나 여러분들 폭삭해서 값이 막 4분의 1로 떨어져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가 25만 불 됐다. 그럼 75만 불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75만 불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냥 그냥 장부에서 그냥 공만 쳐놓은 거예요. 원래 없는 돈이에요. 그런 기대 가치로 전부 다 거품으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건 원래부터 잘못된 경제예요. 이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경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옛날에 우리 집을 팔 때 말이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기억해요. 국민학생 때였는데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을 파시는데 그 우리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말이죠. 이 현금을 이만큼 해가지고 잔뜩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 가져와서 놓고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앉아가지고 그 돈을 다 세는 거 제가 지금 본 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안방에서 돈을 막 세는 거 지금 기억나요. 우린 전부 다 물물 교환이고 현금 교환이고 금과 물건의 교환이었지 이런 경제가 사실은 이거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미국이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가만히 보다가 아이고 미국에 있는 달러 채권 다 우리가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럴 땐 하루아침에 미국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으로 이 아메로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8,000 8,000 billion 아메로니까 얼마입니까? 10억, 10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죠. 제가 맞을까요? 8,000 billion, billion 아메로.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아메를 찍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투자은행에 갖다 줬어요. 미리. 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세워서 다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이 살아남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아, 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 얘기가요. 저한테 새롭게 저한테 다가와요. 새롭게. 예? 아, 저한테 새롭게 다가와요. 8,000 billion 그런 말도 있어요. 800 billion입니다. 800 billion 다음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올라가죠. 그죠? 트릴리언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8,000 아니고 800 billion. 이건 8,000억 유로. 아니, 아메로. 8,000억 아메로 달러. 오마 상상 못할 돈. 8,000억. 그러니까 이 8조 아니 8,000억 아메로. 800 billion. 아메로 달러를 찍어서 그것을 중국에 이미 줬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의 빚을 그렇게 돌려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런 화폐 계획을 이미 누가 화폐 계획을 요구했습니까? 근데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예금, 주식 사놓은 거, 우리가 적금 해놓은 거, 우리의 연금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캐시, 여러분들 꽁꽁 달러 캐시 이렇게 장롯에 감춰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 달러가 값이요. 갑자기 1달러가 10전 되는 거예요. 10전. 10전.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에도 경제적인 프레셔의 필요시를 바꿔서 어떤 일이더라도 사고 팔고 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안을 사고 팔게 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어린 양만 따라하는 자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에 있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가슴에 참 새로운 의미로 몰려와요. 제가 이런 모든 경제적인 파탄을 보면서 아, 이젠 정말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압력이 오겠구나. 그런 독자적인 이 방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양이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귀에 구멍 뚫린 사람들이에요. 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자,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 귀에 구멍이 뚫려서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섬기려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 때문에 어디로 오라고 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불속까지 따라 들어갔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자 굴속으로 따라 들어갔으며 그렇죠? 바울은 목자 알려 줄 것을 알면서 로마로 갔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러 따라갔고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는 곳으로 따라갔으며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곳으로 따라갔고 바울은 사형대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의 외부적인 증거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첫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말해요. 이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경면이 있으면 안 돼요. 둘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의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산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맨날 이렇게 외쳐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첫째 계명, 예배의 대상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사랑이죠.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충성이요, 복종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명이 그런 것이에요. 또 셋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존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드릴 때 함부로 주의 이름 마음대로 부르면 안 돼요. 막 와서 춤추고 떠들고 그런 축제식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우리 예배의 태도예요. 넷째 계명은 무엇이에요? 넷째 계명은 언제 그러면? 예배 시간이요. 예배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복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날을 하나님께서 예배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넷째 계명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예배 대상을 명령하시고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을 설명하시고 셋째 계명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네 번째 계명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보세요.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맨날 가서 뭐 끌어안고 키스하고 부벼요? 뭐 어떻게 란 말이에요? 맨날 밥을 해줘요? 어떻게 란 말이에요? 그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물론 주 안에서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도 말고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또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또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또요, 내 이웃을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짓말은 우리의 이웃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열 번째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심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해 끼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뿌리요. 탐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지위, 다른 사람의 인기,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차, 다른 사람의 자식들, 다른 사람의 좋은 IQ,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 이런 모든 다른 사람의 건강, 이런 모든 남의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요.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10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두 말씀이 이 열째 계명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성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왜요? 앞으로 짐승 옆에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사고팔고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예? 강요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않게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강요하니까, 그럴 때라도 성도의 인내는 여기 나니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겉으로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니엘은요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아닙니까? 10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구속자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구세주 구속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길은요 우리가요 우리 귀에 구멍을 뚫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니까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받은 것이요. 귀가 뚫렸어요.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 때문에. 예?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왜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주인 내 목자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LA에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그 한국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LA 오셨으니까 저 좀 꼭 좀 만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또 우리 한국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보니까 이 세월을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우리의 갈 길을 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한 두 시간 대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이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귀에 구멍 뚫린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참된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우리 안에 속하는 양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젠 우리가 성경의 예언으로만 보았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오늘 우리가 연구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의 귀에 구멍을 뚫으시사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저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참된 양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음성을 들을 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닥쳐옵니다. 주의 그때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믿음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스데반의 믿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